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언제쯤 결의안이 나올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북한이 이번에 4차,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게 아닙니까?
네.
아, 그런데요. 그 세 번째 핵실험, 3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이른바 그 자동 개입 조항, 트리거 조항이라는 게 포함됐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 추가 제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직후에 바로 그날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네. 그 긴급 그 트리거 조항, 그 자동 개입 조항을 발동했고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무거운 그런 대북 제재를 추가로 채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대체로 3주 전으로 걸린 것이 대체적인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2차 핵실험이 2009년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18일 정도 걸렸고요. 2013년에 3차 핵실험 때는 25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그리고 한국 대표부 그리고 1월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죠. 우루과이 대표부 측에 이 안보리 결의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었는데요. 대체로 3주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3주라면은 이르면은 이달 말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당국자들은 유엔 외교관들은 이달 말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그중에서도 특히 상임 이사국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문구를 놓고 조정하는 게 흔한 그런 관례이고 또 이번에도 그런 조정 과정이 필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나 늦어도 2월 중순께는 채택을 한다는 목표라고 유엔의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제쯤 나올까도 궁금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결의안 초안이라도 공개가 됐는지 그리고 미국은 대북 제재에 이 해운과 금융 제재를 포함한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온 것이 있으면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 그 구체적인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 신문 또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에 대해서 해운과 금융 제재를 가한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략 한 5가지 내지 한 6가지의 그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의 그 수출과 그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제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그 북한의 그 금융 거래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이런 금융 제재 얘기가 있고요. 그 세 번째는 북한의 그 선박의 입항 금지 이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 또는 북한의 그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금수 조치 품목을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그 대북 제재를 보면요. 그 술 또는 각종 그 요트 뭐 이런 사치품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금수 조치의 그 품목을 늘리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고요. 또 대량 현금 이것이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좀 더 억제하자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그 한 다섯 여섯 가지의 제한 제재 내용을 두고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굉장히 그 긴밀하게 그 조정 또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미국이나 그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좀 미온적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2차 제재 영어로 이 세컨더리 보이코트 이런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2차 제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 2차 제재라는 것은 원래는 그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그 회사와 거래하는 그런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보이콧한다,
네.
판매를 구매를 안 한다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세컨더리 보이콧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그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보면 가장 큰 말하자면 효과를 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가령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가한 제재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이 2차 제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가령 미국은 미국 기업 내지는 미국 금융체제에서의 그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을 금지한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령 미국과는 상당한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피해를 올까 봐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석유 주요 수출국인 이란이 상당한 그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피해를 받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자. 그러니까 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 기업이라든지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네.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다룰 때 늘 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그 입장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또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 뭐 좀 이따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대개 그 한국, 미국, 그 일본 이런 그 나라들은 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고 새로운 이런 제재를 하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 러시아도 북한의 이번 그 4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기존 결의에 위반이기 때문에 그 제재를 가야 된다 이런 원칙론적인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과 어느 정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에서는 다소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한국과 미국의 그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북한 그 대북 제재를 둘러싼 그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그 조율을 해서 그 하나의 공통된 그 대북 안보리 결의를 만드느냐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그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Mr. Vic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my fellow Americans. Tonight marks the eighth year that I've come here to report on the State of the Union.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 시작 부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 이 국정연설을 할 때 이 한국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백악관이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지난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일주일이 채 안 돼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그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죠. 벤 로즈 부보좌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로즈 부보좌관은요. 이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한 가지는 그가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혀 그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설명은 그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한 북한이 왜 이번에 핵실험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분석과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그 미국의 관심을 끌고 이것으로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은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뭐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악관은 또 여러 차례 핵실험 이후에 또 미국 나름대로의 백악관 나름대로의 또 반응을 내놓은 바는 있죠. 또 백악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제목이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일인데요. 그 미 하원은 그 워싱턴 그 의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그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인데요. 찬성이 418표고요. 반대 두 표밖에 안 나오는 그 압도적인 표차로 그 양당, 민주공화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 크게 그 북한에 대해서 그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건데요. 특히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북한에 그 들어가는 외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또 사치품, 자금 세탁, 마약, 또 인권 유린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서 제재를 하도록 했고요. 또 이들의 그 미국 내 자산이 혹시 미국에 있으면 그 같은 그 개인과 그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요. 만일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에 미국 그 금융체제 접근이 차단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상원도 초당적으로 북한 제재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가 될 것이고요. 또 혹시 상원과 하원에서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조정 과정을 또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상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예,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상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실제로 미치 맥코넬 상원의 다수당이죠. 공화당 대표가 이 조속히 하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추진돼서 하원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최 기자가 그 이 내용에 대해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원을 통과한 내용의 법안은 그 이전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겁니다.
네.
이 이전의 법안들은 미국에서요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죠.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지만 이번에 사이버 안보 또 인권 침해와 관련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금융거래 금지라든지 자산 몰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컨더리 보이콧 그 2차 그 제재라고 하는
네.
여기 이 내용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란에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강제적인 조항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미국 행정부는 하원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면서 행정부가 강력하게 이행에 나서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군사적 측면의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은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를 했는데요. 자, 이 B-52 폭격기가 왜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민감한 것이 되는지 좀 최은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B-52는 한마디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핵무기, 핵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로서 뭐 웬만한 전쟁을 다 끝낼 정도로 굉장한 그 장거리 폭격기인데요. 그 미국이 지난번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즉시로 그 태평양상에 있는 괌에 주둔한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한미 간의 그 합의된 전략 그 합의에 따라서 그 하나의 그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 이런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그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 외 그러니까 B-52 장거리 폭격기 외에도 그 별도로 그 또 다른 그 전략 무기를 그 배치한다 또는 그 전개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한국이나 그 미국에서 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그 미국의 그 또 다른 전략 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그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국 근처에다 그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현재 그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돼 있는데요. 미 7함대 소속이고요.
네.
그 언론에서는 그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전략목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배의 그 군함의 길이가 그 약 300m가 넘고요. 또 무리로 드러난 높이만 해도 아파트가 그 20층 규모의 엄청난 겁니다.
네.
그 전폭기 등 그 80여 대가 있고요. 이 중에 그 60대 전폭기는 하루에 그 150차례 이상의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한국의 하나의 그 방위,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방위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하나의 그 모종의 그 경고를 보내는 이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엄청난 그 무기를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 것은 뭐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는 것일 텐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하늘에서 B-52 폭격기, 핵무기를 탑재하고 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폭격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바다 위에서는 로날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 그 가공할 그런 그 위력을 가지고 있고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또 미국이 이런 유사 사태 때마다 한반도에 과시하는 무력 시위하는 것이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 위 그리고 바닷속에서 이 핵 말하자면 공격이 가능한 가공할 만한 무기들로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북한은 상당한 말하자면 그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런 전쟁 연습 조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B-52 장거리 폭격기의 경우 어떤 그 군사 분석가는 B-52 폭격기가 한반도에 넉 대만 떠 있으면 이것을 북한의 그 주요 도시 이 전국을 거의 뭐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참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그런 그 존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해 대국민 담화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박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가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대단히 그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박 대통령의 이 그 외의 그 담화 내용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박 대통령은 그 이 신년 그 대국민 담화에서 시작을 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네. 이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이번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 그리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 차원에서 또는 양자 차원에서 주로 유엔 안보리의 무대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대북 압박과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이 중국의 태도가 아주 절대적이다 이런 것은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그 공통된 견해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로 중국에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중국이 그야말로 좀 나서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촉구해야 되는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은 그 대북 제재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 핵심 그 국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 또 소비재의 한 80%를 그 대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또 식량도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그 국제사회와 또 그 경제적 거래를 할 때 쓰고 있는 또 많은 그 은행 또 같은 그 금융기관도 그 서로들 그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재에 참여를 해야만 그 제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요. 그 한국은 그 중국을 그 강력한 그 대북 제재를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 채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협의 또 조정 압박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지만 사드 카드를 그 꺼내고 있는 것, 고고도 미사일 카드를 쓰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 중국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그 고고도 미사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검토해서 어떻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과거보다는 조금 그 전향적인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것은 그 북한의 그 이번에 그 4차 핵실험으로 볼 때 그 중국이 설사 싫어하더라도 북한의 그 핵개발 이것을 막으려면은 사드를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같은 그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정 중국이 싫으면 요번 그 대북 그 안보리 결의에 그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의 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정부도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네.
오히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은 한국과 중국 국방부 당국 간의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대북 제재에는 당연히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 또는 다른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다른 것은 제재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앞서서 1차, 2차, 3차에서도 늘 그 입장이 엇갈리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요. 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정책 교섭본부 그 본부장의 그 설명에 따르면요, 그 중국 측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만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새롭고 강력하되 적절한 제재를 언급했다는 거고요.
네.
이 한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요약을 하자면 합당한 제재라는 표현을 줄곧 써왔습니다.
네.
4차 핵실험 이후에.
네.
그래서 바로 그 합당한 제재라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 등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와 어느 정도 근사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관건이고요.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안보리에서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그 수준에서도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이 제재에 어쨌든 그 소극적인 그런 그 입장을 보이는 이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을 대체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 중국의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그 목표와 관련돼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렇게 대북 제재에 좀 소극적이다 또는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좀 그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그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 1000km의 그 넓은 국경을 접하는 국가가 핵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 중국의 기본적인 그 이익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바라고 있고 그런 뜻에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대북 제재 결의에 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비핵화라는 목표 외에도 또 다른 목표가 그 대북 정책에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의 안정입니다. 만일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북 제재가 너무 강력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그 북한에 대주는 그 석유를 만일 끊어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그러면 북한 경제가 아마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따라서 만일 그야말로 대북 제재가 너무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돼서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커다란 혼란이 발생해서 그 수천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그 중국으로 넘어올 경우에 이것은 그 중국으로서는 대단한 그 전략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그 북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그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에 비해서는 좀 그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요즘 어떤 입장인가요?
아,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합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물론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 그 쟁점이었는데요.
네.
북한에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의 백악관의 성명을 보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합된 그런 대응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렘린 쪽은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핵실험을 다시 한 데 대해서 혹독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면서도 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렘린 궁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 보면 이 관련국들이 모두 최대한 절제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미국이나 한국 등과는 조금 그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휴전선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일단 확성기 방송으로 이 맞불을 놓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제 전단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북한군이 그 살포한 대남 그 선전용 전단이 13일에 이어 14일 그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한국의 서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 그 대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또 작은 양이긴 합니다만은 그 강원도 일대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은 이 같은 전단에 대비해서 그 대처해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전광판 휴전선에 보면 큰 그 일종의 큰 텔레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광판을 재개해서 이 같은 그 전단 살포에 그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북한의 전단에 실린 그 내용이 상당히 말이 거칠고 또 뭐 지질도 좀 조잡하고 그런 뭐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정당화하면서 특히 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
아주 험한 비난의 내용을 그렇게 전단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번에 그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또는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 그 맞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사실 그 한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것은 북한이 말하자면 군사적인 도발을 해올 것으로 그 예상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앞서서 조준 타격을 확성기를 겨냥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준전지 상태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 외에는 북한이 특별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과 중국의 예상되는 태도 또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전직 국방장관 4명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그 얘기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페리 전 국방장관의 주장이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페리 전 장관이 한 얘기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지난 11일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그 전직 그 국방장관 4명이 참석하는 그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럴드 브라운 전 국방장관, 또 윌리엄 코엔 전 국방장관 등이 참여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토론회 과정에서 그 북한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북한과 그 과거 북한 핵 문제를 다뤘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그 수소탄 실험 주장이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은 현재 그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그 소형화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 특히 소형화에 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자회담이 그 전략 부재로 인해서 엄청난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그 미국과 그 미국이 기존의 그 대북 정책, 그러니까 전략적 인대 정책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세 가지 노 정책을 그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모든 핵무기, 핵물질,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강, 기존의 것 대신 기존의 것은 좀 잠시 두고 그 새롭게 그 핵무기나 핵물질을 늘리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어떤 맥락에서 한 건가요?
이 사드 얘기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 사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그 말하자면 강화된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직접적으로 사드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번에 그 사드가 다시 조금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박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한 언급을 보면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맥락에서 사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새로운 관심을 끈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고, 또 따라서 논의도 없었고,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사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때를 맞춰서 사실 미국에서도 한반도 북한의 핵 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그런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의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입장 변화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찬이었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 달에 북한을 타쳐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자 최현준 씨. 고향 북한에서는 한국 관련 비밀 문건을 다뤘었고, 한국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08년입니다.
너무 달랐어요. 자료를 본 거 보고 또 현실을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인천공항도 그렇고 실증이라서 현물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한 탈북 청년이 빚에 쪼들리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롭게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을 모아 축구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한 소리가 그거든요. 형님, 우리도 이런 축구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축구도 하고 서로 외람들이면서 너무 좋지 않겠냐.
단체복을 사고 축구화를 신겨줄 후원자를 찾고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축구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최현준 씨의 주머니 사정은 빈곤해졌지만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도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 준비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통일 준비도 우리 재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인적 준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주한 미군들과 탈북 청년들이 함께 축구를 하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북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미국놈, 이제 승량이. 응? 이 엄청난 부정적인 미가자인데 막상 김선의 외형상을 보니까 시꺼멓고 키가 이따시라지 뭐 이 언어가 통하지 않지. 처음에는 이 마을 서는 게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들이 그거 가졌어요.
손짓, 발짓, 눈짓에 떨리는 마음까지 주한미군과의 만남에서 과연 탈북 청년들은 제대로 축구 실력을 자랑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한국만 몰라. 탈북 청년 미국만 몰라 하니까 나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엔 뭐 가슴을 때리는 놈으로 뭐 별 시험을 다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자체가.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축구 경기 하면서 처음에는 탈북 청년 축구단 따로 미군 따로 해서 한 시합 하고 그다음에 섞었어요. 한 팀에다 미군 절반 탈북자 절반 이렇게 섞어서 같이 했는데 축구하면서 아이들이 그 축구로 그저 순간에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친선 경기였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할 것 없이 북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과 미국 청년들이 만나 축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고 설레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저는 축구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식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게 큰 신문이 돼요. 정말로 들어갔다는데요. 이게 우리가 처음 그 축구하기 전에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 주일 두 주 전에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탈북 청년들 북한하고 자기 일같이 전화 다 해요. 그럴 때 야 우리 이제 두 주 있으면 그 미국 군인들하고 축구한다니까나 북한 주민들이 믿겠어요? 그걸 안 믿어요. 그 진짜 걔네들 사기치지 말라고 미국 놈들하고 근데 탈북자들하고 어떻게 축구를 하냐 그 말 되는 소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축구 끝나고 야 했다 우리 진짜.
축구를 끝내고 재기차기도 해보고 진 팀이 이긴 팀을 업고 달리다 보니. 우리 팀, 상대 팀이 아니라 그냥 반가운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그날. 만날 때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기분이 어느새 아쉬움으로 변했고 또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던 그날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습니다.
3시간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미군대 버스 타고 갈 때 처음에 막 울었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특히 미군 쪽에 여군 장교 대회, 26돕사는 대회가 하나 나왔는데, 야, 축구 정말, 정말 잘해요, 여자가. 우리 총각들이 그 여자한테 몽땅 다 뿅 갔어요, 이제. 그. 전화번호 달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다시 보관하는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해보니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리고 그날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은 큰 맘 먹고 준비해간 새 축구복을 바꿔 입어야 했던 일이었는데요. 지금이야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만 그때는 정말 난감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미군들은 축구하고 나니까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기 입었던 유니폼을 벗어주고 상대방 바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문화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가을에 그 유니폼도 내 사비를 만들잖아요. 걔도 우리 탈북 청년들 그래도 그 메이커 있는 그 유니폼 입혀서 나이키를 제가 제 돈 엄청 비싸게 한 벌에 그때 62,000원인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벌씩 새 거를 금방 다 입혀놨어요. 그거 입고 나 경기 뛰는데 미군들이 경기 난 다음에 자기 인품 버튼에 바깥 입자니까. 이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바깥 입어서 할 수 없이. 미군 거 입고 나니까 이거 용문을 다 썼지.
미군은 체질이 크니까 엄청 크잖아요. 아이들한테 입혀놓으니까 관애한테 우장 씌우는 것 같아요. 유니폼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아, 참. 유니폼 없다 안 돼요?
그저 막연히 멀게 느껴지고 대단하게만 보였던 미국 사람들도 알고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만남을 통해 깨닫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미군 쪽에서 자네가 점심 식사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12월 달인가 저자 그 파주 쪽에서 한번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 미국식 바베큐인데요. 그래서 우리 다 저도 생각해 미국식 바베큐 하기 때문에 뭐 통돼지 이렇게 불에다 빙둥 구워가지고 칼로 쓱쓱 썰어 먹는 거잖아요. 다 그걸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나니까 그 햄버거처럼 판 데에다 고기 몇 조각 넣고 야채 넣고 발라서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우린 그럼 입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실망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문화를 하는 거죠.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북한 음식도 한번 미군들한테 맛보이려고 해서 이제 여성, 우리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회원들이 이제 아마 북한식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 순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조국밥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미군들에게 북한 음식 맛도 한번 보이는 그런 것도 한번 삼아보자, 지금.
매주 토요일 서울 구로구 동일미래연대 사무실에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영어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은 탈북 청년들, 선생님은 주한미군 청년들입니다.
영어 교실도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주한미군 나와요. 나와서 미국인들이 영어 배워주거든요. 그런데 맨 순 미국인만 나오게 되면 탈북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한국말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살면서 그 까추사 통역병들 있잖아요. 통역병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역병들이 잘 배워줘요. 영어 잘하니까. 그냥 미군들 같이 앉아있다가 정 언어 편법 그 서툰 데서는 미군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젠 정말 친구가 돼서 친구로.
어쩌면 적국의 군인으로만 생각했을 이들이 서울에서 만나고 사귀고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돕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북한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최현준 씨가 처음 축구 모임을 제안했을 때 어렴풋이 생각했던 훗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저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저는 그 탈북 청년들, 탈북 청년들을 크게 제일 성공적으로 보는데 통일, 한국이 통일될 때 자기 고향 땅 들어가서 얘네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게 목표인데 저는 지금까지 지금 6년째인데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성장되는 모습이 결국은 저희 단체의 그 기본 활동 목표가 실현돼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최현준 씨가 이끌고 있는 통일미래연대에서 빼놓지 않는 활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도움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탈북 청년들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봉사활동입니다.
처음에 봉사활동 나갈 때는 정말 웃겼어요. 우리가 첫 봉사를 연탄 배달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뭐 봉사문법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떼어는 봉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주에서는 그. 그래서 연탄 봉사를 우리가 할 때 3만 장 하는데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 한 200명이 나오고 우리가 한 30명이 나왔거든요. 탈북 청년들이. 그때 봉사활동 나가자니까 탈북 청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사는 서민인데 봉사 받을 사람들이 어디 봉사를 한다냐? 말 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소리 했어요. 그쯤 나가다. 끌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연탄 3반장인데 이 대한민국 청년들은 연탄이라는 걸 만져 못 봤잖아요. 까꾸로 다 써놨어요. 몽땅. 그 어르신들 집에다가. 돌 다 무너졌어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뭐 어릴 때부터 탄을 많이 만져봤으니까 4명 다시면 저를 짜가지고 다 그 몽땅 3반장 꺼내 다시 다 썼다니까 진짜 저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은 그날 허리 꺾어진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허리가 끝났거든요.
서울 하늘 아래 아직도 연탄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연탄 한 장이 아쉬워서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봉사 활동을 끝낸 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늦은 밤 최현준 씨를 찾는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밤 12시 지나고 나는데 전화 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처음에 저지에서부터 지금도 같아요. 밤 12시 우리 어느 청년들한테 전화가 되면 가슴이 점점 찌개요. 아, 또 무슨 교통사고, 또 무슨 폭행사고, 무슨 이런 사고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에서. 12시 전화 오는 거예요. 지나서. 그 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 이거 별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걱정이냐? 말 안 하더니. 아니, 이거 오늘 봉사라는 거 처음에, 나중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거, 나 같은 사람도 나무에서 뭐 좀, 그, 이랬다는 게 별로 가슴 뿌듯한 게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한 번 해보고 아이들이 그게 대단히 의미 좀 찾더라고요. 그 다음 전에 저들이 연탄봉사에 그 김치봉사도 하고 탈북인에 도끼 하나 도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봉사도 나갔다 왔고. 이렇게 자그마한 데에서도 아이들이 하나하나의 이런 그 성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네.
최현준 씨가 탈북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을 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남북으로 헤어져 살아야 했던 아들과 딸을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 때는 2008년도 떠날 때 그 아들, 딸 더 두고 왔어요, 북한에다가.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유암수를 받고 1년 지나서부터 아들, 딸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아들, 딸이 부모와 헤어져 어떤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홀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을 살피게 된 것이고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임이 많아지고 행사를 갖게 되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적지 않은 경비. 최현준 씨는 몸이 회복되면서 전국 군부대와 단체로 안보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탈북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죠. 저도 뭐 강의도 많이 다니고요. 사실은 뭐 군부대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민간 단체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저는 북한 체제한 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군에서 한 20년 남게 했지 경찰 쪽에도 복무했지 보위부 있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뭐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찾고 자문도 많이 받으니까 전 그렇게 많이 다니죠.
최은준 씨의 가족 이야기도 궁금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최은준 씨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잘 적응을 했을까요? 한국 살기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대뜸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년 만에, 만 2년 3개월 만에 아들을 봤잖아요. 아들이 크기가 엄청 컸더라고요. 아버지 그리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야가 야는 아무 의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람 보내 옮겨왔잖아요. 딸내미는 여자니까 이 감성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오자마자 딸내미 좋대요. 나만이. 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막 엄마 손목 잡고 여기 나가 이거 사 입고 저거 사 먹고 딸내미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아버지한테 불만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몰라보게 자란 키만큼이나 아들의 마음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고 자신을 한국까지 이끌고 온 아버지 최은준 씨에 대해 아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도 20년 넘게 23년간 북한 체내 교육 받았잖아요. 이게 남한다까지 데려다 놨는데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뭐냐? 아버지가 나라를 배반하고 장군님 배반했다는 게 지금 그냥 거기서 깨어만 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은준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et peeve, pet peeve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commo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y are you coming in holding your nose like that?
It's because there are people right outside the entrance of this building, just smoking away. They're not even smoking at the designated smoking area. That's a real pet peeve of mine.
Oh, I know what you mean. That's my pet peeve too. 본문에서 제이슨이 무슨 안 좋은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코를 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제가 Why are you coming in holding your nose like that? 왜 그렇게 코를 잡고 들어오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It's because there are people right outside the entrance of this building just smoking away.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They're not even smoking at the designated smoking area. That's a real pet peeve of mine. 게다가 지정된 흡연 장소도 아니라고. 아유, 정말 불쾌하고 짜증나.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저도 Oh, I know what you mean. That's my pet peeve too.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나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et, peev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y are you coming in holding your nose like that?
It's because there are people right outside the entrance of this building, just smoking away. They're not even smoking at the designated smoking area. That's a real pet peeve of mine.
Oh, I know what you mean. That's my pet peeve too. Today's expression is pet, P-E-T, pet, peeve, P-E-E-V-E, peeve, pet, peeve. A pet peeve is used as a noun. It means something that really annoys or irritates you. A pet peeve will likely drive you crazy. Pet peeve는 짜증나게 만드는 것 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건물 입구 바로 앞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They're not even smoking at the designated smoking area. That's a real pet peeve of mine.
이라고요. 이렇게 가장 짜증나고 언짢은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et peeve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pet peeve is drivers who don't signal은
운전할 때 방향 지시 등을 제대로 안 켜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People who leave the lights on are one of my pet peeves.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불을 제대로 안 끄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나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are you coming in holding your nose like that?
It's because there are people right outside the entrance of this building, just smoking away. They're not even smoking at the designated smoking area. That's a real pet peeve of mine.
Oh, I know what you mean. That's my pet peeve too. Let's review.
A pet peeve is something that really annoys or irritates you. Pet peeve. Pet peev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o,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